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생의 모든 해답은 언제나 고독과 고통 속에 있다. 공지영의 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생의 해답을 평화와 행복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삶은 기쁨과 고통이라는 날줄과 시줄로 짜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삶의 해답을 고통과 고독 속에서 찾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예요. 이제 낮의 길이는 짧아지고 밤은 길어지겠죠. 우리의 고통과 기쁨도 이렇게 조화롭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EBS 북카페 저는 서현진입니다. 네, 북카페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첫 곡 박재범의 좋아였어요. 우리 작가분이 박재범 씨 좋아하나 봐요. 옆에 하트가 뽕 하고 붙어있네.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은. 아, 재범이 너무 귀여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정수 씨, 안녕하세요. 후텁지근한 하루였어요 하셨고요. 윤광욱 씨, 시작이다. 시작이에요. 강완도 씨, 북카페 들으려 반디 가입했다고. 오, 잘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보이네요. 윤광욱, 김은희, 이미경, 고인석, 지혜 씨, 네, 허지혜 씨, 이경신 씨 많이들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즐겁게 한 시간 보내보자고요. 이분들과 함께요. 성우 최정우, 이한솔, 한만중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엄청 더웠죠.
네. 네.
하지래요, 하지. 오늘 하루 종일 그 엔모 사이트에 네. 하지가 네. 검색어 1위더라고요. 몰랐어요? 다들 나만 검색하는 거야? 그래요. 아무튼 이제 점점 더 더워질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에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공지영 작가의 높고 푸른 사다리 낭독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난 줄거리 잠시 볼게요. 약한 자를 위해 나섰던 미카엘에게 중징계가 내려져 수사들의 저항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아빠스의 조카죠. 소희가 논문 인터뷰를 위해서 수도원에 오죠. 하지만 다른 수사들이 모두 논문 인터뷰에 협조하지 않아서 요한만 그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사랑을 해봤냐 뭐 이런 당돌한 질문을 하면서 요한을 흔들어 놓죠. 어느 틈엔가 그녀가 자신의 가슴에 들어오고 그 존재가 환하게 빛나는 것을 요한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그녀가 가을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마치 믿었던 연인에게 버림받은 아픔으로 바뀌고 밥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죠. 상사병에 걸렸네요. 자, 오늘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주 공연 이벤트 소개하겠습니다. 연극 신인류의 100분 토론이에요. 실제 토론장을 방불케 할 만큼 생생하고 코믹한 연극입니다. 사연과 함께 문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공연 신청해 주시면 추첨 통해서 초대권 드리겠습니다. 박효신의 바보 듣고요. 오늘 낭독 시작할게요. EBS 북카페 낭독으로 떠나는 문학기행 제170화 높고 푸른 사다리 원작 공지영 각색 김미숙 낭독 서현진 최정우 한만중 이한솔 세 번째 이야기 수도원에 입회한 뒤 가슴에 남아 며칠 아른거리는 여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여자들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수도 생활 초기였다면 난 얼마든지 나 자신을 위로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수도 생활이 거의 10년이나 다 되어가는 때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생각하는 그쯤 내가 이런 갈등 속으로 이렇게 망설임 없이 미끄러져 들어가다니. 자존심이 상한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전에는 무엇을 알았다 해도 나는 지금 허무가 되었나이다. 자존심도 자신감도 이렇게 모래성처럼 허약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저를 다시 가난하게 무일푼으로 비참하게 만드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절실하게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나 자신의 모습에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느님은 언제나처럼 말이 없으셨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내게는 감사했다. 그러나 나의 감사와 찬미가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날 이후 소희와의 작은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고 요한서 안에 쓰여 있잖아요. 그럼 남녀간의 사랑도 하느님한테서 오는 건데 왜 가톨릭은 그걸 금하고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인터뷰를 시작했을 때 소희가 딱히 따지는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터무니없이 예민해 있었다. 아마도 텅 빈 위장 탓도 있었을 것이다.
금하는 게 아니라 봉헌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거죠. 가톨릭의 수도자들과 성직자들은 하느님께 우선권을 두는 것이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에게 우선권을 둬서 이성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거라고요. 어쩌면 욕망의 문제죠.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욕망이 영원히 잠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 괴로워하는 남자들과 약혼자가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들로 고에서는 넘쳐난다고요.
결혼한 후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 괴로워하는 남자들이라는 내 말에서 약간 굳어진 소희의 얼굴이 약혼자가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들이라는 대목에서 딱딱하게 변했다.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나는 굳어진 그녀의 얼굴 위로 더한 독설을 퍼부었던 것 같다. 수도자들을 성적인 결핍 상태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사실은 몹시 불쾌합니다.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녀에게 정결을 맹세하는 남자는 낭만적인 영웅이 되고 하느님이라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평생 정결을 맹세하는 우리는 낭만적 월계관은 고사하고 언제나 성적 금지와 억압의 상징으로 연구되는 이 현실 싫고요. 미숙했다는 말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처음이었다는 말로 이해받을 수 있을까? 내 눈은 비겁하게도 그녀의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에 약혼 반지가 끼워져 있지 않은 것을 더듬고 있었고 내 독설에 그녀가 굳어진 얼굴을 하고 거의 깜빡이지도 못하는 커다란 눈으로 약간 울먹이는 것을 승전의 기미라도 여기는 양 여겼다.
그렇게까지 불쾌하신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일어나는 게 좋겠네요.
소희는 녹음기와 노트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다.
소희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가벼운 목례를 하고 며느실을 떠났다. 그날 저녁 기도와 끝 기도 시간에 소희는 신자석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로부터 영원히 배척되고 경원시 될 거라는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그녀가 앉은 자리를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앉은 곳에는 여전히 환한 빛이 났고 그녀는 새로운 초원의 잎풀처럼 보였지만 그 문에 영원히 열지 못하는 자물쇠가 달린 것 같았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과 차라리 이대로 잘 됐다는 생각은 머리의 일방적 위안이었다.
이 모든 소동과 과장된 분노가 그녀에 대한 사랑의 불길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끝기도 후 성당에 머물면서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척에 귀 기울이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순간 고개를 들었는데 성당에는 어둠뿐이었다.
나는 무엇을 바랐던가. 그녀가 다가와 이렇게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랬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러나 그녀는 홀로 떠나버렸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거기에 앉아 한 시간 이상 나는 그녀를 기다렸다. 나는 놀랍도록 멍청했던 것이다. 미카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서 고립시키고 완강한 침묵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 미카엘 곁으로 뛰어가며 그를 불렀다.
미카엘!
그는 아빠 스님으로부터 병실을 돌보는 꿀빨을 받은 후 노수사님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저 시간이 조금 있는데 함께 병실에 갈까요? 제가 거둘게요.
미카엘은 퀭한 눈을 찌푸리듯 조금 웃었다. 우리는 함께 수도원 뜰을 걸었다. 그는 침묵 중이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하는 미카엘과 같이 걷고 있자니 예전에 했던 그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수도원에 들어와서야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난 대학 때 친구들이 자본주의니 착취니 하는 말을 들어도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지. 그냥 자본가는 자본가대로 가져갈 몫이 있는 거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가져갈 몫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와서 엉뚱하게도 난 착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
그 생각을 수도원에 와서 했다고요? 왜 그렇죠?
우리 수자들의 기도는 다섯 번, 노동시간은 솔직히 잘해야 대여섯 시간이야. 휴일은 쉬니까 한 주에 25시간 남짓 일을 하지. 우리가 모두가 넉넉하게 먹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 30시간이나 60시간을 일하고도 넉넉하게 먹지 못하거나 주거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의료비가 없어 죽어간다면 대체 누가 그걸 다 가져간 걸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가 침묵을 고수하자 그런 말들이 호수 밑바닥에서 수면 위로 자맥질하듯 떠올랐다. 아마도 이것이 침묵이 내는 신비의 소리일 것이다. 내가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미카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 역시 소희 때문이었다. 소희와 다툰 그날 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비웃으며 내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뜻밖에도 전화가 걸려왔다.
잠도 오지 않는데 술 한잔 주실래요?
나는 그 전화를 받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약속이라도 이행하는 사람처럼 홀리듯 포도주를 챙겨 손님의 집 응접실로 갔다. 이승열의 기다림 듣고 왔습니다. 이헬레나 씨, 오늘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그죠? 창문 열고 바람 맞으며 북카페 듣고 있다고. 전은주 씨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며 듣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만중 씨가 주시죠?
네. 가톨릭 신자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이 본받고 싶은 성인의 이름을 따라 세례명을 짚습니다. 미카엘 수사의 성인인 미카엘의 원래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어부, 2번 천사, 3번 주교.
어, 미카엘의 원래 직업? 어부, 원래 천사, 직업. 주교.
네. 원래 현진 씨 직업이 네. 이거 아니에요?
날개 달린.
왜 이래요? 지금 반어법이죠? 저 오늘 아, 히스테리 좀 부렸다고. 그래요. 날개 달린 이것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한결의 칠판에 높고 푸른 사다리 일산 커피 공장에서 커피 원두 알라딘 굿즈 에코백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너무 착해지셨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지 이거 날 매기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낭독 이어갈게요. 그녀는 응접실에서 검고 긴 원피스 위에 헐렁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뜻밖에도 그녀는 날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화가 났었어요. 제 논문을 정면으로 모욕하셨으니까요.
소희는 조그만 접시에 치즈 몇 장을 담아내면서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 망설이고 있는데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용서해드리고 싶었어요.
미안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밖이 추운가요? 많이 떨고 계시네요.
나는 그녀 말대로 떨고 있었다. 소희는 팔짱을 낀 채로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시선은 뜻밖에도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큰 누이가 손아래 남동생을 바라볼 때 가지는 연민 같은 것이 있었다.
그때 나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나의 슬픔과 동요를 알아차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 수사님이야말로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소희는 빨간 포도주가 담긴 잔을 내게 밀면서 웃었다.
이성에 대해, 특히 호감과는 이성에 대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제 논문은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전 요한 수사님을 더 연구하고 싶어요. 많은 인터뷰도 필요하고요. 물론 거절하실 자유도 드립니다.
소희는 셀쭉 웃었다. 나는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발가벗겨지는 자의 굴욕 같은 것은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냥 그녀가 웃는 것이 좋았다. 그때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자의 감동에 젖어 있었다. 비록 손님의 집에 공개된 응접실이긴 했으나 깊은 밤 그녀와 단둘이 이었다는 것이 기뻤다. 내가 호감 가는 이성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자로서의 실험 대상이라 해도 그녀로부터 영원히 배척받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가을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그 약혼자 같았다. 하지만 소희는 휴대폰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다 배터리를 빼버렸다. 전날 잠에서 깼을 때 비가 내리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에 어리던 슬픔 같은 게 다시 어리는 듯도 했다.
국제전화 같은데 받으시지 그랬어요.
소희는 덧니가 드러나는 얼굴로 나를 향해 고개를 갸우뚱하며 설핏 웃었는데 나는 그때 그녀가 너무도 아름답게 여겨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금 인터뷰 중이잖아요. 집중하고 싶어서요.
그녀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내 가슴은 다시 선택받은 자의 기쁨으로 뛰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였다. 나는 그녀가 나와 동갑내기란 사실을 처음 알았고 그녀의 식구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 나와 이웃한 동네에서 살았으며 당연히 이웃한 초등학교에 다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녀는 우리 할머니의 냉면도 알고 있었다.
다음에 서울 가면 할머니가 직접 육수 뽑은 본점에서 냉면 무한 없이 먹게 해줄게요. 약속할게요.
포도주 잔을 치우고 내가 일어설 때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내가 머뭇거리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때 나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근한 향기가 풍겨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와, 손이 어떻게 방금 완성된 고운 밀가루 반죽처럼 저렇게 낭창낭창하고 섬세할 수 있을까?
그때 그 부드러움을 의식하고 있는 내가 부끄러워 손을 빼려고 하자 그녀가 약간은 장난기 어리게 빼내려는 내 손을 꽉 잡고는 어리광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요한 수사님, 사람들 없을 때는 요한이라고 불러도 되죠? 우린 친구가 된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 없을 때는 절 그냥 소희라고 불러주시겠어요?
그날 밤 나는 자리에 누워 내 눈앞에 둥둥 떠있는 그녀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았다.
김소희 힐소바랄희. 그녀의 이름은 하얀 희망이다. 그 이름을 부르면 어디선가 흰 꽃들이 무리지어 떨어져 내리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품은 내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날마다 그녀를 위해 기도했으며 내 기도가 진실함을 믿었고 그것으로 행복했다. 새벽종이 울리자 나는 그 흰 얼굴을 도로 갈비뼈 속으로 집어넣고 아침 기도를 하러 갔다. 세상은 온통 봄이었고 천지의 꽃향기였다. 그녀와 나는 매일 만났다. 소희는 안젤로와도 대화를 나눴고 이제 안젤로의 양초 공예실에 드나들며 커피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다. 가끔씩 ARS 수사도 우리와 함께했다.
소희 자매님, 요한 수사와 동갑. 미국 가기 전 요한 수사와 같은 동네에 살았고 할머니의 냉면을 좋아함. 최근 요한 수사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논문을 위한 인터뷰 중임.
아이, 그만 좀 놀리세요. 자꾸 놀리면 두 사람이 쑥스럽잖아요.
소희는 그렇게 셋이 어울릴 때도 나와 안젤로 그리고 ARS 수사 모두에게 공평했다. 다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는 내게 요한이라고 다정한 반말을 사용했다. 그녀처럼 익숙하지 못했지만 나도 우리 둘만의 자리에서는 소희라고 그녀를 불렀다.
하지만 나는 맹세코 그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인 그 자리 이외의 것은 바라지 않았다.
미카엘과 함께 찾아간 병실에 토마스 수사님이 누워계셨다. 내가 처음 입회하기 위해 수도원에 찾아왔을 때 석양의 복도로 긴 대걸레를 밀고 오셨던 그분은 1년 전 쓰러지신 후부터 걸레질도 못했다. 미카엘은 그분을 침대에서 일으켜 죽을 정성 들여 한입 한입 떠먹여 드렸다. 하지만 멀건 죽은 반쯤 굳은 입술을 다 통과하지 못했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미카엘은 끈기 있게 숟가락으로 그 죽을 다시 걷어 토마스 수사님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카엘의 등이 들썩이고 있었다. 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다. 미카엘의 눈으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미카엘에게 티슈를 뽑아주고 그가 들고 있던 죽을 받아들었다. 독일 바이에른 출신의 토마스 수사님은 우리 두 사람이 하는 양을 잠시 보시더니 잠자코 죽을 받아드셨다. 미카엘은 코를 풀고 나서 잠시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목 울대로 올라오는 뜨거운 것을 꿀꺽하고 삼켰다.
늙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 병든다는 것. 누군가에게 시중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비참해진다는 것. 그런 것들이 떠올랐다.
토마스 수사님이 식사를 마칠 무렵 미카엘이 다시 병실로 들어섰다. 토마스 수사님은 뜻밖에도 미소를 지으며 우리 두 사람을 바라보셨다. 그는 쓰러지기 전 미카엘과 나, 요한, 그리고 안젤로 이렇게 세 사람을 특별히 사랑했었다. 그는 늘 말하곤 했었다.
미카엘이 제일 걱정이에요. 단식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가끔 미카엘은 매사에 너무 열심이라서 나는 크게 걱정이에요. 하느님 나라는 공부하듯 승진하듯 고시 보듯 내 힘으로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복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는 거거든요.
나는 토마스 수사님의 입가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드렸다. 토마스 수사님은 나를 향해 빙긋 웃으셨는데 순간 그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동굴 속의 호수 같았다.
미카엘 수사님, 사랑으로 침묵하기로 했다면 침묵하셔야지요. 그러나 사랑으로 말하는 것도 하느님 보시기에 좋아요. 우리는 수사님의 말을 참 좋아했거든요.
토마스 수사님의 말은 반쯤 굳어진 입술 때문에 느렸고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됐다.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미카엘은 또 많이 울었다.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듣고 왔습니다. EBS 북카페 6월 21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공지영 작가의 높고 푸른 사다리 낭독 듣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얼른 드릴게요. 이번에는 한솔 씨가 주시죠.
네. 수도원에는 각기 다른 재주와 성격을 가진 수사님들이 모여 삽니다. 그중 수도원을 방문하는 신자들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내서 동료 수사에게 전해주는 정보통 수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1번 ARS 수사, 2번 과학 수사, 3번 네티즌 수사.
네. ARS, 과학, 네티즌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 정우 씨, 뭐. 네? 뭐 없어요?
이거 뭐 성우들이 그쵸? 녹음 많이 해요.
네. 아.
너무 많이 녹음하면 네. 평상시에 말투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1번, 네. 2번, 3번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평소에 아 성우분들이 그걸 다 녹음을 하시는군요. 네네. 뭐 0700 이런 거죠.
그렇죠.
나눔 0700도 그렇고.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돋보기 선물 세트, 비타민 하우스, 추억을 비타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낭독입니다. 소희를 만나고 난 뒤 대구 시내에 나갈 때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일들이 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남자와 여자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나무 그늘 아래 남자가 여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으며 골목 구석에서 내가 있는 동안 키스를 나누었다.
그럴 때 내 가슴 한쪽이 누군가 찬 소주를 붓는 것처럼 서늘해져 왔다. 그러나 나는 감히 바랄 수 없었고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대신 가끔씩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저녁 무렵 전화가 걸려왔다. 저녁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수도복을 입은 채로 사무실을 나서려다가 나는 전화를 받았다.
요한, 미안해. 날 좀 데리러 와줘. 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소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전화기 저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다.
추워 죽겠는데 길을 잃은 것 같아.
소희의 말끝에는 딸꾹질이 따라왔다. 술을 마신 것 같았다.
거기 뭐가 보입니까? 간판 가득 뭐 안 보여요?
몰라.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아무것도 보기 싫어.
송이는 어린아이같이 말을 하다 수학이 너머에서 울기 시작했다. 내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고 같은 거 난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다쳤어요?
나는 얼결에 한 손으로 수도복을 벗기 시작했다.
다쳤어. 많이 아파.
일단 거기 보이는 가게 전화번호를 하나 불러요. 들어가야 있을 곳 있어요?
소희를 겨우 그 근처 작은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나는 수도복을 벗고 양초 공예실로 달렸다.
안젤로, 나 차키 좀.
무슨 일이에요?
소희가 다친 것 같아요. 다녀올게.
그때 막 양초 공예실에 들어오던 ARS 수사가 놀라서 말했다.
요한 수사님, 어디 가는 거예요? 어? 이제 곧 저녁 기도 시간인데.
그때 내 등 뒤로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나는 양초 운반을 위해 쓰이는 밴을 타고 소희가 있는 강변의 슈퍼마켓으로 달려갔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도원 안에서 부르고 있을 저녁 기도가 울렸다. 어떤 저녁보다 애타게 그분을 불렀다.
하나님, 날 도우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주님, 그녀를 도우소서. 주님, 어서 오사 그녀를 도우소서.
소희는 강변의 작은 슈퍼마켓 문 앞에 서 있었다. 거센 강바람에 소희의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날리고 있었는데 바람이 그녀를 곧 쓰러뜨리기라도 할 듯해 나는 급하게 차를 몰아 그녀 앞에 섰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소희는 와락 안기기라도 할 듯 내게 다가왔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말았다. 우리는 엉거주춤 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게 되었다. 소희의 눈가에 언뜻 낭망하는 빛이 서렸다.
어디 다쳤어요? 많이 다친 거예요? 일단 병원에 가죠.
나는 재빠르게 그녀를 살폈다. 옷매무새며 서 있는 자세가 일단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았다.
무슨 봄날이 이렇게 추운 거야. 아, 너무 추워. 일단 타고 얘기해.
소희는 벤에 올라탔다.
어제 낮에는 한여름처럼 덥길래 옷을 얇게 입고 나왔더니 얼어 죽을 뻔했어.
다친 데가 어디예요?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야.
소희는 오른손을 펴봤다. 긁힌 생채기가 길게 나 있고 피가 조금 배어 있었다.
넘어졌어.
그녀의 손바닥을 어루만져주고 싶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피가 밴 그녀의 상처를 깊은 입맞춤으로 닦아주고 싶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다. 무슨 어른이 애처럼 넘어지고 그래요. 많이 아팠어요?
그때 소희가 검은 눈을 들어 나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얼결에 날아오는 공을 받아버린 것처럼 나는 그 눈길을 받았고 그리고 포획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난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한다. 아직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커다란 포도알 같은 그녀의 눈동자가 떠오른다.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난 그때 영혼을 느낀 것 같다. 10년이 지나도 그녀의 눈동자는 그 거리에 있으니 그건 영혼이었는지도 모른다. 암튼 그 정도라니 다행이네요. 아, 울기까지 하길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수도원에 가면 구급약이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그걸 발라요.
나는 시동을 걸고 기어에 손을 얹었다. 그때 소희가 기어를 넣으려는 내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올려 덮었다. 그때 내 손이 그녀의 손 밑에서 멈칫하고 굳었다.
그냥 조금만 있어줄래? 끝기도 전에 들어가게 해줄게. 여기서 저 흐르는 강물 위로 지는 해가 다 사라질 때까지만 있어줄래?
인간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언제나 진실을 안다. 영혼과 몸이 그렇다. 내 영혼은 소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다. 그녀의 손 밑에 잠깐 포개어졌던 내 손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스탠딩 에그의 여름밤의 우린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낭독을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네,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 2번 천사였죠. 미카엘 수사의 성인 미카엘의 원래 직업.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정답 1번 ARS 수사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당첨되신 분은 답글로 주소와 연락처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욱 씨가 북카페 처음인데 혼자 독서하는 거랑 달리 느낌이 새롭네요. 작품의 여러 공간 속에 진짜 있는 느낌이랄까? 입시 끝나면 간간히 들어야겠어요. 입시 화이팅하라고 응원해주세요, 현진 씨라고. 고등학생인가? 아니면 뭐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머리 식히시라고 신인류의 100분토론 연극 티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이제 인사드려야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말이죠.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서현진이었고요. 내일 밤 9시에 뵐게요. 꼭이요.